1857년 25살의 젊은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문화적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다른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깊은 오지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중국 선교를 감당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는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이죠. 저는 하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조율하였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어려운 중국 선교를 하면서 매일매일마다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조율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혼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조율하시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수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궤는 사사시대에 블레셋에 뺏기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알레 유다에 있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법궤를 옮기면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13절 17절에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늘 14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춤은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막 추는 춤이 아니고 빙빙 돌면서 이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춥니까? 너무 기쁠 때, 너무 흥이 날 때 제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막 빙빙 돌면서 춤을 추잖아요. 뭐 우리나라 국악도 그렇고 요즘에 뭐 현대음악도 다 그렇고 너무 기쁘니까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이 춤과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 법궤로 옮기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다윗과 백성들이 앞으로 드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복을 벗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지금 백성들이 법궤를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잔치에 먹을 게 빠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법궤로 옮기는 이 기쁜 잔치에 먹을 것을 이제 나눠줍니다. 빵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주고 건포도 가져도 나눠주고 이 법궤로 옮기는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백성들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제 성소에 옮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오늘 6장 16절과 20절을 보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 구경꾼처럼 창문으로 쳐다보면서 다윗 왕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그 기쁨보다는 왕가의 채신, 왕정의 채통, 왕의 체면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체면 없이 채신을 지키지 못하고 춤을 추고 백성들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몹시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방탕한 자처럼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 자는 아주 점잖게 번역한 것이고요. 원문에는 무슨 뜻이냐면 골이 빈 자, 정신 나간 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 남편이자 한 나라의 임금한테 당신 골이 빈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과 미갈의 온도차가 정말 극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은 채통을 지키라고 말했지만은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흥겨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라의 군주가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기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개면년 새해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요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찬양하시더라고요.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교육자들은 막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하느라고 찬양 못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건데 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교육자들은. 근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러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제게는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없으면 사실 삶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삶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셔서 삶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동이 생기게 돼요. 울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면 거긴 영혼의 스파크가 튀게 되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났는데 영혼의 울림이 없다? 영혼의 진동이 없다? 예배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정통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울림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자에게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권능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게 되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worth라는 가치라는 말과 ship이라는 신분을 나타낸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상황을 우리가 뭐 피부로 가장 느낄 수 있는 예를 드는 것은 바로 대통령 앞에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슬리퍼 신고 잠옷 입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막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말 뭐 비듬이라도 안 떨어졌을까 막 신경 쓰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또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예배의 순서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배 순서 너무 잘 알죠. 뭐 자동으로 이제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배 순서를 착할 의미를 알아야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난예배 여기 주보가 있는데 예배의 그 맨 앞에 보니까 첫 번째 순서가 예배의 부름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부름은 누가 부르시는 거죠? 교회 목사님이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의 부름이 누가 부르는 거지? 잘 모르고 와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분들도 우리 예배위원들, 뭐 찬양대,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순서에 보니까 참회와 용서라는 순서도 있잖아요. 난예배, 그렇죠?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총회 예식서에는 이 고백의 기도, 사함의 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물론 뭐 이런 순서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 순서가 중요한 순서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고해성사라는 게 없잖아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뭐 개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냥 계속 이렇게 아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선언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죄 용서의 기쁨이 우리들한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얻지 못하면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전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일주일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힘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충전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내일부터 힘차게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신앙의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기뻐요. 찬양이 넘치고 콧노래를 부르고 흥겹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보는 사람마다 기뻐요. 얼굴에 미소가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나 누가 건드려봐라 내가 한바탕 하겠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교회 온단 말이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걸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 은혜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벌써 주일이야. 일주일이 너무 빨라.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받으려면 토요일 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토요일 날요. 너무 몸을 피곤하게 하고 토요일 날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면 이거 주일날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일찍 좀 주무셔야 되는 것이죠. 조지 스윈록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일날을 위해 미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 거룩하심, 질투하심, 선하심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그런 시간이 없이는 주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없으며 그런 준비를 한 뒤에야 비로소 즐겁고 유익한 주님의 날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마치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지펴놓은 난로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정화하기 쉬운 것처럼 밤새 심령의 냄비를 달군다면 다음날 십살이 가열될 수 있을 것이다. 토요일 밤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된다면 주일 아침에도 당신의 마음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토요일 밤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주일날 은혜를 좀 받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토요일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토요일날 뭘 하고 있는지. 뭐 물론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토요일 밤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장사하고 힘들게 와서 지금 잠깐 눈 붙이고 교회 왔는데 제가 토요일날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루에 우리 삶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막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짬 시간만 주어지면 핸드폰 보고 있어요. TV 보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아니면 멍 때리고 있어요. 버리는 시간이 사실은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시간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충분히 누구든지 토요일 날 준비할 수 있어요. 뭐 그 준비라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내일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열을 좀 시켜놔야, 워밍업을 시켜놔야 주일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윈록이 말하고 있는 토요일 밤의 준비가 여러분의 준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예배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하죠. 예배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10분 전에 1시 40분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30분에 와서 10분을 주변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늦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예,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땀도 흐르고 내 심장도 막 뛰고 호흡도 가쁘고 예 그렇게 헐레벌떡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안정되는데 설교 끝날 때도 좀 안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늦으면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각교인이라고 이제 지각교인.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꼭 5분씩 늦는 사람이 있어요. 10분씩 늦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얼마나 규칙적인지 매주 그렇게 와요. 한 주도 안 틀리고 5분 늦게 오고 10분 늦게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집에서 5분만 일찍 준비하면 되거든요. 10분만 일찍 준비하면 정각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찍 오셔서요.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일찍 오라는 거는 옆 사람하고 아, 반가워서 아, 뭐 이런 얘기하라고 일찍 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 일찍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와서 옆 사람하고 수다 떠는 사람을 수다교인이라고 하죠. 수다교인. 하나님한테 인사 안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계속 옆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런 영향이 설교자한테까지 미치는 거 아세요?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설교자한테 그 영향이 갑니다. 설교자 거기에 신경을 써요.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 초기에도 사람들이 너무 예배 시간 전에 떠들어서 선교사들이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용히 시키지?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여기는 종이 없네요. 종이 전에는 다 종이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가 종을 딱 쳐보니까 너무 조용해지는 거예요. 효과가 있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종을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한국 사람들 종을 치니까 금방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마다 종을 갖다 놓기 시작,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오르간 반주로 시작을 하니까 종을 칠 필요는 없겠죠. 또 그렇게 뭐 떠드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금붕어 교인이 있어요. 금붕어 교인.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입만 빠꿈빠꿈 하는 사람 있죠. 립싱크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립싱크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음정, 박자 다 자유로운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입모양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음정 박자 맞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왕이면 맞으면 좋겠지만은 좀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입을 좀 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마스크도 쓰고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찬양대와 찬양팀은 맞아야겠죠. 오늘 너무 화음이 멋있으셔서 제가 아까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연습을 평소에 너무나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찬양팀도 너무 은혜스럽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적은 걸까? 긴급한 일들이 압박해서 노래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위해 노래해 주기 때문에 노래가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할까? 거기에 대해서 스윈돌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할 여유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을 벌려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깜빡교인이 있어요. 깜빡교인. 주일날 이게 설교를 시작하면 벌써부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은혜를 받아서 고개를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아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아멘을 해요. 얼마나 훌륭한 교인인지. 어제 무엇을 하셨는지 벌써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졸기 시작합니다. 이게 깜빡교인이에요. 깜빡교인.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 이 몸 상태를 이 베스트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일날 와서 졸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신체적 이유로 질병으로 해서 힘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분들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토요일날 준비해서 몸의 상태를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주일날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깜빡교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끄떡교인 있죠. 끄떡교인. 네? 이런 분들은 네? 설교 시간에 끄떡끄떡 굉장히 많이 하는 교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배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 예배 시간에 끄떡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성경책을 펴놓고 계셔야 됩니다. 펴놓고. 여러분 성경책 지금 다 갖고 오셨죠? 펴놓고 계십니까? 닫고 계십니까? 네, 이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서 열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임상시험을 해봤는데 진짜 펴고 있으니까 졸음이 안 와요. 근데 이걸 닫는 순간 졸음이 와요.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책을 좀 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닫지 마시고 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허리를 펴고 정말 이렇게 눈을 설교자와 아이 컨택을 하고 그래야지만 졸음이 안 와요. 근데 자꾸 이렇게 고개를 여기 숙이고 여기 낙서하고 있으면 어때요? 한 5분만 지나면 벌써 딴 생각이 막 다 찾아옵니다. 아,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전기세 내야 되는데 와, 난방비는 많이 올라가지고 막 오만 잡생각이 여기 다 들어요. 그래서 성경책 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경청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적는 게 집중이 잘 된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거꾸로 적으면 집중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집중이 잘 되는 방법을 개발하셔서 설교 시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5일 동안 체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화수목금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새 되냐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배에 들어갔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의무감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빠지거나 불성실하게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신학생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군에 가게 됐는데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종교행사 때문에 이제 주일날 처음으로 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서 교회가 그렇게 반가운지 몰랐는데 너무 훈련 받을 때 가는 교회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신학생이 되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도 그런 감격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심정훈련을 받으면서 그 군교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이후에 또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주셨던 날 정말 그 감동스러운 그 감격이 넘치던 그 벅찬 감동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의 매너리즘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날이 있으시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 그런 날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열 번 드리고 백 번 드리고 천 번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가요. 우리 마음이 메말러 갑니다. 예배의 은혜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처음 사랑, 그 첫 예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벅찬 감격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시는 우리 예배위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과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